듣는 귀와 보는 눈은 이런 제목으로 자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나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 나는 나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했다고 누가 말할 것이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의 이 구절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교만한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자가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정하게 했다. 내가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문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를 스스로 정결케 하고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을 스스로 신봉하는 우상숭배의 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와 유기된 자를 가르는 기준은 스스로 인간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통해서 구별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은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유기된 자들은 인간의 죄를 부정하면서 단지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무한히 발전해 나아가는 도덕적인 고등한 존재가 인간이다. 유기된 자들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할수 없는 존재들이죠. 오직 죄를 대속할 영원한 대속주가 필요한 지극히 불완전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인간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철저한 절망적인 자기 인식이야말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정결하고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이 잘못된 경우에, 신앙이 근본적으로 왜곡된 사람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제나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과 죄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도 바로 서지 못하면서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깨끗게 할수 없고, 내 자신도 나의 노력만으로 결코 변화되지 못하는 절망적 한계 속에서 더 겸손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오직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여기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이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오늘도 나의 무지와 죄와 허물, 부족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주목한단 말이죠.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자들이나 스스로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언제나 자기의 문제는 작게 여기고 타인의 문제는 크게 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돌과 돌, 에바와 에바, 그것들 둘 또한 여호와께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돌과 돌, 에바와 에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은 저울 추를 가리키는 것이고 에바는 바구니를 뜻하는 에구보에서 유래된 단어로 구약 성경에 보면 밀가루나 보리, 볶은 곡식 등의 양을 측정할 때 사용했던 가장 큰 단위 혹은 용기를 가리키는 것이 에바입니다. 1에바는 15메리였고 오늘날의 부피로 환산을 하면 22리터, 11대 정도가 되는 그런 양에 해당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도랑형의 표준 규격을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정하고 정확한 규격 준수를 항상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규격과 규범을 임의로 바꾸는 악행입니다. 속이는 것,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참 미워하신단 말이죠. 당시 정직하지 않은 상인들은 물건들을 팔면서 규격에 미달하는 저울추와 에바를 사용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고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혐오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사업을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불법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직하게 속이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장사를 하고 정직한 수입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비싼 돈을 내더라도 건강하고 좋은 재료의 음식을 먹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비싼 돈을 냈는데도 값싼 비위생적인 중국산 불량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겠습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을 식재료로 만들고 이것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그리스도인이 장사를 한다면 절대로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값싼 재료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위생에 규격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그 사업을 인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모든 이윤 추구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속여서 돈을 버는 행위는 도둑질이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정당한 이윤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기업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을 만큼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기업에 복을 주시는 거죠. 11절에 아이 또한 그의 행위들로 그의 행위가 정결한지 아닌지 그리고 바른지 아닌지 스스로 나타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랄지라도 인간이 가진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발현되어서 그 행위 속에서 선과 악이, 의와 불의함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 그럼 어른들이라면, 성인들이라면 얼마나 더 무르익은 악으로 불의와 죄악을 나타낼지를 생각해 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받아야 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할 지혜와 명철을 갖도록 교육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 절대 기준이 학습되고 항상 죄의 문제를 명백하게 다루어서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받지 않게 되면 결국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해지게 되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릇된 교육으로 인해서 가치관의 중대한 혼란이 초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선과 악의 개념이 붕괴되어 버렸고 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버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절대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지 않게 되면 죄는 절대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이 부패한 시대의 정신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오염이 되어버리는 기괴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교육되고 절대로 왜곡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와해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 악은 악이고 선은 선으로 인식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 그런 거는 없고 인간이 항상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대 진리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더욱 교리가 분명한 진리, 신분주의적인 신앙을 올바로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단 한 명의 성도가 남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올바로 지도되고 교육되지 않으면 결코 성경의 진리가 신앙과 삶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휘둘려서 빈번하게 진리를 이탈해버리는 일들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가르쳐야 될 진리를 부모님들은 가르치셔야 합니다. 훈계와 책망과 교훈으로 인간의 죄악된 구분 생각과 마음을 어릴 때로부터 고쳐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성향과 기질은 더 자라고 강해지게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항하고 올바른 신앙에서 결국 이탈하고 멀어지게 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 그것들 둘 또한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그냥 귀와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귀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 올바른 지혜를 가진 분별력을 가진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진리를 보고 듣게 하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밝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행하여 결국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 귀와 눈을 닫아 진리를 결코 듣고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지 않게 되면 그것은 그냥 지식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결국 자기의 의가 되고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악한 도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진리를 가르치시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보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큰 깨달음과 울림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생애적인 회심에 이르고 나아가서 성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힘으로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절의 말씀처럼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인간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인간 실존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그 저주스러운 멸망의 자리를 벗어나서 구원과 영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영의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도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에 영혼의 깊은 찔림을 얻게 되는 영혼의 귀도 대부분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마지막 때가 되어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처럼 전혀 이런 말씀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어도 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그저 농담처럼 여기면서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속에 그릇된 지식과 사상에 경도되어서 진리가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고 늘 그릇된 가치에 몰입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은 절대 다수의 교인들을 본단 말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와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결국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이 진리로 참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수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과 사상과 법과 제도들이 이미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불의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이미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계속해서 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거짓된 진리와 타락한 세상의 거짓된 지식에 오염되지 않고 바르게 자라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시고